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홀대받은 책들을 고르라고 하면은 에스더서는 아마 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힐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그 성경의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우를 받아온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 안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또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혹은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더는 이제 정경에 포함되는 여부를 가지고 초대교회 내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90년경에 유대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이제 얌니아 회의라는 것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중간기부터 대대로 유대에 내려오던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받는 책들의 재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새로 정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립되어 있는 구약 정경에 대한 그 목록을 이제 이 90년 당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왕성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의 목록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확인을 할 필요를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이 받아온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식의 회의를 진행한 것이 바로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회의는 바리새인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 공생애 당시 때부터 유대교의 교회는 물론 신약교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아니지만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 적어도 그때에는 공교회의 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서 행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만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그동안 정경으로 받아온 성경들을 기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유대교회 전통에서 받아들여지던 구약의 모든 39권 그 책들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교부들이 이제 그런 에스더서나 다른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혹은 외경도 들여오면서 이것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AD 397년을 가면은 3차 카르타고 회의라는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에 이미 나름대로 확인되었던 구약의 정경 39권과 더불어서 신약의 성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역시 이미 전부터 확정은 돼 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성경 66권에 포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포함된 건 알겠는데 왜 포함됐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고 율법에 대한 이름도 이제 언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포함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에스더서의 이제 중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에스더서의 등장인물부터 보면요. 이 책의 제목 자체는 에스더지만 먼저 등장하는 사람 순으로 따지자면은 먼저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죠.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잘 접하셨을 텐데요. 영화 300에서 이제 그리스 스파르타 군을 대적한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를 가리킵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를 대적했던 그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음역한 것이고 그 음만 따라서 그리스 말로 바꿔 부른 것이 크세르크세스란 말이고 아하수에로는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페르시아식 이름을 히브리의 그 뜻을 따라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왕인데 누구의 왕이냐면은 남자들 중에 왕이다. 그러니까 영웅들 중에 혹은 남자들 중에 다스리는 자,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네로라 하는 모든 권력자들 중에 내가 짱이라는 거죠. 그런 이름인데 이런 이름에 걸맞게 에스더서 1장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를 가리켜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인도 지역을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구스 지방까지 다스리니까 얼마나 넓은 지방을 다스렸습니까? 그러니 가히 이런 이름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에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주흥이 일어나서 아 기분이 좋다 하면서 내 왕후를 불러들여서 그 아름다움을 무사람에게 보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그대는 왕후의 관을 잘 쓰고 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와스디는 무슨 배짱인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왜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와스디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가 어떻게 이런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잔치의 문화를 봤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 문화를 보면은 여기 1장 안에서 벌써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는 자기가 여자들만 따로 불러서 잔치를 따로 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곳은 다시 말해서 남자들만 있는 잔치 자리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술에 취한 남자들이죠. 왕까지 술에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아하수에로의 요구는 지금 이 잔치 규례상으로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이 잔치는 지금 남녀가 지금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구별된 상태에서 벌이고 있는 것인데 왕은 지금 주흥이 일어났다고 했죠. 주흥이 일어나니까 판단력을 좀 흐릿하게 잡고 혹은 자기 마음에 그냥 내키는 대로 조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 기분도 좋은데 규례는 그렇지만 그냥 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다오 하면서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와스디는 그런 요구를 이제 듣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폐하 지금 판단력이 좀 흐리십니다. 술에 좀 이제 약주를 하신 것 같으니 그런 명령을 좀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 잔치 규례를 지키고자 겸손하게 거절한 것인데 성경에는 그런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힌트는 들어있죠. 그래서 아수에로는 이제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가 지금 이 당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나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 127지방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 명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이 와스디 왕후를 자기 앞에 절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왕후가 사라지니까 이제 왕후를 새로 뽑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를 불러서 왕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대인 중 이제 2장으로 가시면요.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드기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기스는 베냐민 자손 기스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더 기억해 본다면 바로 기억이 날 법한 인물인데 바로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의 아버지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기스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르드기입니다. 그런 후손인데 이 사람에게 사촌이 있어서 참 이쁜 사람이었고 하지만 부모가 없어서 자기가 딸처럼 키웠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비록 이제 부모가 없고 이렇게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용모가 매우 아리따워서 바로 처녀로 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긍휼을 입고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왕후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왕후가 된 다음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장 19절부터 시작되는데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설교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런 떡밥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략을 모르드개가 듣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사건을 듣고 나서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암살하려는 증거가 잡혔고 그 암살하려던 사람들은 처벌을 당하고 이 일은 궁중일기에까지 기록이 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만 끝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작은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건은 나중에 눈덩이가 비탈에서 굴러갈 때 점점 커지듯이 무수히 많은 반전을 가져오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그 일이 오늘 본문인 3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펼쳐나가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잘 따라와 주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버거우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장부터 잘 보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인물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3장 1절에 나오죠.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치 백제의 왕 하면은 우리나라 순우리말이었는지 한자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백제의 왕을 가리킬 때 어라하라고 부르죠. 혹은 또 신라의 임금 부를 때도 뭐 마립간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위를 가리키는 칭호인데 이 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각도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근데 이 왕가의 후손이란 거죠. 하만이 아말렉 왕가의 후손과 앞에서 봤던 모르드개 대비되죠. 이스라엘 사울 왕가의 후손 그리고 아말렉 왕가의 후손.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우리는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걸 취한 거죠. 게다가 아각 왕까지 살려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호와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 양가가 지금 수백 년이 흘러서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철두철미한 흐름이죠. 도대체 어떤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지 이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지위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대신보다 높여버립니다. 얼마나 은총을 입었는지 이제 2절을 보면은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되는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만을 보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모르드개는 절을 하지 않았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너 제정신이냐? 지금 왕의 명령인데 저 높은 사람한테 어찌 절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날마다 절하라고 권하는데 절대 따르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개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서 힌트가 나왔는데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한 이유는 자기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다인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유다의 이 둘 사이의 악연은 이 원수 관계는 사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유다인이기 때문에 난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울 이전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언제부터냐면은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팔을 벌리고 들고 있을 때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하죠.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로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평생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는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는 아말렉을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천하에서 기억을 없이 하라라. 그 정도로 심각한 원수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 때문에 저 아말렉 족속에게 그런 경의를 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멸하라고 명하신 원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지 아무리 왕이라도 그 명령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되니까 이 신하들이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저거 자기만 그렇게 잘났어? 어디 한번 지켜볼까? 하면서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는데 민족까지 말해버리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면서 절을 안 하던데요? 이러니까 하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딱 알겠죠. 자기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때부터 나를 괴롭히고 진멸했던 저 민족, 그리고 사울 왕도 내 조상을 진멸할 뻔한 그 족속이라고, 야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는 이제 부족하다. 이거 얘만 건드려서 끝날 일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이게 유다인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왕에게 너 어떤 민족이라고 말은 안 하고 이 방해되는 민족이 있는데 이 다른 민족처럼 안 하고 좀 많이 까부네요. 이 민족을 내가 왕을 위해서 좀 손보겠습니다. 전부 다 멸할 테니 나에게 명령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듣습니다. 옳거니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내가 허락할 테니까 내 반지도 여기 있으니까 내 인장 가져가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허락이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서가 나온 날이 공교롭게 어떤 날이냐면요. 이제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가 나옵니다. 이 조서가 발표된 날은 첫째 달 13일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첫째 달은 어떤 달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과 이제 달력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달은 이스라엘식으로 하면은 아비월, 그리고 이 페르시아식으로 하면은 니산월입니다. 7절에도 니산월이라고 이미 언급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 니산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빕월인데 그 아빕월에 13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만 더 건너가면은 어떤 날이 되냐면 아빕월 14일, 곧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 바로 전날에 유대인을 모두 멸하라고 하는 조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하필 유월절 전날에 발표가 됐는가?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온 지역이 다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수산성도 어지럽죠. 그래서 모르드기가 이 일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내 사촌이 왜 그러나 걱정이 돼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위로를 하고자 그 배옷을 대신할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겐 거절하죠. 지금 이런 걸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심상치 않다 느끼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모든 이 계획을 상세하게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서 4장 보시면은 4장 8절 말씀에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이제 부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부탁이 아니라 지금 부탁할 처지가 아니죠. 강하게 명령한 겁니다. 너는 지금 그걸 해야만 한다. 왕 앞에 가서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법인데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면은 죽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나아가면은 오직 죽는 법이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금규를 내밀어 보이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규례 때문에 나조차도 왕운데 왕을 못 본 지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나 죽을 것 뻔합니다. 말한 거죠. 그런데 모르드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3절 가시면 4장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다.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해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안전하리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이 유다 백성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만약에 잠잠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괜히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너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안단 말이냐? 너는 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이제 그 제네바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가 그 파렐에게 편지로 엄청나게 혼나고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갔던 이제 칼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받았을 때 칼빈이 나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편지에서 무섭게 책망을 했다고 하죠. 너 이거 안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니까 칼빈이 그때 그 말을 보고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것 같았다 하면서 제네바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더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다시 답신을 합니다. 4장 16절에 가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그렇다면은 모든 도성의 유다인을 다 모아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갈 테니까 만약에 죽는다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도 가서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에스더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왕이 봤죠. 저자가 지금 왜 왔지? 죽는 거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왕은 이 에스더가 지금 괜히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뭔가 나한테 요구할 중대한 게 있구나. 하지만 물론 그것만 깨달았다고 해서 에스더를 살려주리란 법은 없죠. 왕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그거는 왕이 죽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식으로 이제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이제 표현됐지만 이제 원래 더 이제 표현하자면은 원래는 이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규를 내밀죠. 만졌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졌죠. 이것은 사람이 내민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엘을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와스디 왕후와 비교하게 되죠. 와스디 왕후는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거절해서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긍휼을 받지 못하고 폐위되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 나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아갔습니다. 규례를 좀 반대로 어겼죠. 그런데도 에스더는 긍휼을 얻고 삽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자기 백성에게만큼 베푸시는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베푸시는 그 유일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란 이름이 어느 곳에서도 여기서 명시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서 모르드에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보시겠지만 모르드에게 역시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 결론을 말하자면 모르드에게는 삽니다. 그러니 모르드에게와 에스더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에게 세상과는 다른 편파적인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 왕이 말하죠.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줄 수 있다. 긍휼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벌써 뭡니까? 에스더를 향해서 엄청나게 왕도 편파적이죠. 왕도 편파적입니다. 에스더를 향해서 당신이 요구한 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그걸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 마음은 왕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왕을 통해서 대변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청을 바로 말하진 않고 내가 잔치를 열 텐데 거기에 하만과 단들이 오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잔치를 받는데 나중에 두 번째 잔치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말을 열죠. 이 하만이 지금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이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불같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잔치 중에. 그래서 하만은 덜덜 떨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내가 지금 왕후의 지금 민족을 내가 대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그 전에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요.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왕한테 신나게 가가지고 아 이제 모르드게를 저거 이제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하려고 하는데 왕이 웬걸 갑자기 자기한테 먼저 다른 말을 꺼냅니다. 너 왕이 존귀하게 할 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니 네 생각에 하니까 모르드게가 김칫국을 벌컥 마시죠. 이거 분명 내 얘기구만. 내 얘기다. 나밖에 누가 더 있나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 왕의 옷도 입히시고요. 말도 태우시고요. 그리고 다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 앞에 선 사람이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옳거니 너 그거 모르드게한테 해줘. 걔가 나를 저번에 살려줬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고자 자기는 이제 집으로 빨리 가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잔치가 초청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자기는 이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커다랗고 높은 나무 장대를 준비해놨었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한 말 때문에 이 나무 장대가 뭘로 변했냐면요. 자기를 죽이는 도구로 변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 준비한 물건이 오히려 나를 매달아서 죽이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고 말죠.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모든 나라에 많이 있던 관습이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원수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인데 이 마지막 후손이 드디어 여호와의 원수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바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넘어간 악인을 가리키는 시편 말씀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는가 싶었지만 아직 조서가 남았죠.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유다인을 다 죽여라 하는 그 조서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제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조서를 추가로 더 내립니다. 이 조서는 그 당일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그날에 너희는 스스로 방어해서 마음대로 그 대적들을 쳐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마음대로 재산을 몰수해도 좋다.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를 이제 모든 백성에게 높입니다. 총리로 삼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모든 민족이 다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도 함부로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거슬릴 것이 없죠. 이제는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죽임받는 날에 오히려 그 원수들을 대적하여서 모두 진멸하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는 과정 중에서 유대인들은 조서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들의 재산을 손끝 안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도 재산에 손대지 않고 죽이기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앞서서 모르드계의 조상이었던 그 기스 가문의 사울왕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멸하면서도 그 재산을 가져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후손을 주축으로 해서 유다인들은 아말렉을 싸그리 멸해버리고 그 재산은 절대 손대지 않고 죽이기만 합니다. 여호와의 원수 갚는 것을 충실하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이 포로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조서가 내려진 날, 그러니까 유다인을 멸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진 날이 유월절 전날인 것을 기억하시죠?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음모를 세웠죠. 그런데 막상 유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 배웁니까?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그 저주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모든 원수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와 율법에 불리하게 하는 조문들과 그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멸해졌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에스더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다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에스더서는 그 이후 시간이 몇백 년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제조됐던 그 나무,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는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저주를 받은 죄로 죽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계교를 품고 또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는 그 편드심, 그 공의로운, 정의로워서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 편드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역전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반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육체를 멸하려고 했던 죽임으로 핍박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세력들, 그 세상이 그날에는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음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은밀한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의 이름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안 계신가요? 분명히 계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에스더서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비로운 주의 성경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손길과 그 반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포로된 와중에서조차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모함과 비방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반전이 정말로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넉넉히 드러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